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월 10일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그 시험의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도 이런 시험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되어지는 예수님만 받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시험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받으신 시험을 보면서 첫 번째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것도 사실 성령에 이끌렸다. 우리는 놀랍죠. 어떻게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 것도 성령님에 이끌리냐.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이 이끄신다는 게 뭘죠? 인도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받든 뭐 어떤 일을 경험하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주권적 다스림과 인도하심 그분의 뜻 안에 아래서 모든 게 다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끌린다는 말은 사실 인도하시는다는 말인데 그래서 그 이끌린다는 말이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인도한다는 말과 이끌린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같은 의미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의 그런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곤경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되어진다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념과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죠. 시험을 받는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굳건한 신뢰가 있는 한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세력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비롯된 유혹으로부터 온 시험이 그런 시험이 아닌 정말 마귀가 우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실현 시험 같은 거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3절에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로 인해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물질에 대한 물질 욕심에 대한 시험입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100% 자유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의식주, 이 물질이 무엇을 말하냐면 의식주에 대한 문제들이죠. 특별히 이 물질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 돌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는 것. 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한테 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냐.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지금 배가 고프고 허기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허기진 상황을 지금 당면한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급급하게 빨리빨리 해결하라. 그럴듯한 문제죠.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메시아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금식하고 지금 40일 금식기도 하고 줄이신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돌들로 떡덩이가 하라. 메시아적인 사명과 역할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히 너에게 당면한 문제 그 물질적인 문제 너희가 정말 지금 배고픈 것을 그냥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문제만 지금 해결하라.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라. 보이는 것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지금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유혹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정말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바로 그 문제만을 해결하고 보이는 것들만 충족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것이 시험하는 자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내추럴한 우리의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할 때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포커스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물욕에 잡혀서 아니면 내가 당면한 그 문제 급급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대로만 끝나게 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이다. 그것은 바로 이것은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이것은 시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꼭 항상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이미 나온 말씀이에요. 사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당면한 문제를 급급히 해결하는 것으로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은 언제 되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 바로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족되어진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떡으로만 물질적인 것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는 말에 나와서 무슨 말입니까? 이 떡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은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서스테인하고 살아가는데 자기 어떤 생명을 유지시키면서 존재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지 그 어떠한 물질이나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충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인생의 존재가 살아있는 살아있음이 바로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우리는 만족되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한테 시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올라갔죠. 예수님을 데려갔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100% 의뢰하고 신뢰할 때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라는 거죠. 시험하는 데 있어서도 일부러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어떤 능력일까라고 시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여다라는 이런 말은 사실 신성 모독입니다. 이건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자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뛰어내리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무슨 영웅 심리를 영웅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말의 말투로 지금 마귀는 예수님한테 지금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너의 그런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자랑하라. 네가 성전에서 내리면은 사람들이 열광하겠죠.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그 능력의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의 메시아다. 환영받을 거야. 이런 마음의 기본적인 마음을 부추깁니다. 이런 허용된 그런 명예심 같은 것들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본질적으로 남한테 인정받고 영웅 대접받기를 원하는 이 교만한 마음들 그리고 이런 공명심들, 이런 것들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의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 신뢰하지 못하는 거, 이 모든 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귀는 인간의 내재하고 있는 그런 본성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공명심, 허영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받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들을 또 다 이런 면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사실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해서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의 시험이고 나와는 무관한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도 마귀는 이러한 시험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공명심과 교만한 마음, 우리의 내적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인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보호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능력이 과연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능력인가? 이런 어떤 의심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자극하죠. 그래서 시험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한테 받으신 시험은 바로 이 신앙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경배한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영광의 대상이다. 나에게 경배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기가 뭔데? 하나님도 아니죠. 마귀죠.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지만 자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아닌, 능력도 없는 자면서도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과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자로 자기를 가장하고 있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자기를 착각하고 포장하고 결국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마귀의 경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 쾌락과 유혹과 물질과 모든 영광들, 이 세상에 속한 영광들을 나에게 내가 주리라 하고 약속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이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과 유혹과 기쁨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버리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마귀가 원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찾고,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오직 경배의 대상은, 신앙의 대상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천하만국과 영광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떠나는 삶이 아닌 바로 주님께 돌아가는 삶이요, 주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포커스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로 전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중적 사랑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이 세상을 내가 주겠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고 싶어하고 거기에 빠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나와서 오직 그분만이 나의 신앙과 경배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며 주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신앙의 회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러한 측면에서 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시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런 동일한 시험이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똑같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이러한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시험을 받을 때마다 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죠? 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0절에도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마귀를 대처하고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대처해 나갈 때 우리는 마귀에게 영적 승리를 싸움에서 승리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이 금식 후에 일어났다는 것, 금식 기도하고 난 후에 일어났다는 것 두 가지가 보여집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 병행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이 싸움을 해 온전히 해나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추상적인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그런 시험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